자, 오늘 하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 15, 16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나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극단적 대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공동으로 쉐어하는 공유하는 운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한 배를 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12장 1절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2장 1절은 히브리서 11장 전체 믿음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전체를 이어주는 구절입니다. 믿음장 11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 이런 것이 등장해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나왔었고, 에녹도 나왔었고, 거기에는 모세도 나왔었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전체 거대한 공동체, 거기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일원이 됩니다. 그들이 맞이하는 그런 운명, 그들이 맞이하는 마지막 때에 보게 될 그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 그 구성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거룩한 입양이다. 원래는 그게 속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개입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거룩한 입양이 일어난 거예요.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려서 되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사렛의 유대인 남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극형에 처해졌는데 그것이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끔찍한 죽음을 당한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유대인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 내 영의 눈이 열리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제까지 내가 추구하던 어떤 삶의 패턴이 무가치하게 보이면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몇 주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때문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를 믿고 방향을 선회했더니 그제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다가 그것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다른 동족들이 그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접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계속 보존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오늘 본문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배를 타게 된다고요.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헬라 지역의 한 도시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를 깊이 확신하고 섬기다가 보니까 동족들에게 핍박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공식이다. 여기서 수백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도 동일하게 교회가 있는데, 교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나 여기나 동일하게 운명 공동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14절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성선을 환영한다고 Welcome aboar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핍박받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 확실하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험받은 자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누가요? 그들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공식입니다. 예수 때문에 겪는 고난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진정한 표지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축복받고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정의했다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고 영원한 가치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낸 그러한 고난 말고요. 범죄 행위를 했다든지 다른 일에 간섭해가지고 내가 자초하는 그런 고난 말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내가 불러들인 고난이에요. 내가 범죄하면은 이 시민법이나 형법의 상법에 의해서 내가 곤란을 당하겠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아니에요. 그러나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내가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내게 있는 그 빛을,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를 배척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기뻐하라. 이것을 즐거워하라. 15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할 때 이 헬라 포표에는 사냥해서 추격함 그런 뜻이에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쫓아내며 이것이 강력한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사냥하여 죽이려고 유대인이 주 예수를 죽였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이것이 처음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랬어요? 로마 군사들이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몰고 간 존재들은 누구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것을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7장 52절.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길게 진행이 되는데 그냥 설교 한 편이에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스데반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이 누굴까요? 선지자들이죠. 이전에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그 의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그 동족 유대인들이 바로 그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라고 말한 그들을 잡아준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극단적 대조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하는 극단적인 대조가 나오는데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 영접하고 다른 사람이 핍박하고 반대해도 그것을 붙잡고 심지어 그 소식까지도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계 위협까지 당하고 어떤 때는 집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징발되고 뺏기는 조치까지 당하고 그런데도 계속 붙잡아요. 그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산되지 못하게 반대를 해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한쪽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진정 복된 선택을 한 거예요. 복된 인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한쪽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그분의 섭리를 전혀 모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엄청나게 후회할 만한 그러한 선택을 하고 추구를 하는 삶을 산 거예요. 오늘 여기 15절에 나오는 유대인이라고 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한 구원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영접되어지고 믿어지기만 하면 구원으로 연결되는데 그것을 차단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정말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로마서 1장 16, 17절 만약에 암송을 여러분이 한다면 로마서 1장 16절은 이 두 절 다 외워주시면 좋겠지만 용량이 만약에 안 되면 16절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16절에 보니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나타나서 이 말이에요. 이 복음에는 복된 소식인데 무슨 소식이냐 소식 안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승리가 있어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하는 소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어떤 소식 들으면 내가 막 날아갈 것 같은 소식들 참 많죠. 대학교 졸업하고 입사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필기 시험 합격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돼야 장가도 가니까 하여튼. 그런데 하숙집으로 그 인터뷰 통과했으니까 어디 어디로 오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참 기뻤어요. 그런데 그 직장도 5년밖에 안 다녔단 말이에요. 5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소식, 통지, 이거는 5년 유효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모든 육체가 진 영혼이 영혼 가운데 들어야 되는 진정 복된 소식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 그 내용을 펼쳐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적인 그 손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합해서 십자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자는 정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죄의 상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식으로 드러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은 창조 역사에 개입했던 그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권능, 힘,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권능,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그 역사.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6,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해결책이 드러났어. 인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드러났어. 사람의 구원 방식은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 가지 종교가 왜 있나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구원 방식에 대한 다양함입니다. 선을 행하면 되겠지. 아니야, 아니야. 사람이라는 것은 말이지, 윤회를 해. 어떤 존재로 있다가 덕을 쌓으면 그 다음 세계에서 업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하나 업그레이드 되고, 또 다음 세상에서 이 존재가 좀 더 선을 행하면 그 업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좋은 존재가 되고, 그러다가 이 수억만 년 이런 존재로 업보를 쌓고 선을 행하고 영원한 질을 추구하면 언젠가 이 윤회라고 하는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때가 있는데, 해탈, 닐바나, 해탈하는 때가 있는데, 해탈한 사람이 있었다. 너희들도 이것을 추구하면 언젠가 해탈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철학가서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 한민족의 핏줄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러한 윤회사상이나 철학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니에요.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공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도록 의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 범죄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을 사냥하듯이 추격하고 심지어 죽이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일까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47,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아주 강조하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를 취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취하고 그리고 진리를 확신한 가운데 이 영생의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데 헌신하고 전하는 데 자기 자신을 드리고 도구가 되고 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는 이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도구된 사람들을 심지어 반대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것,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것, 얼마나 큰 죄악이겠어요. 하나는 거대하게 잘못된 삶, 하나는 엄청나게 복된 성공적인 삶. 지존자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18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영적 감각이 없으면 자신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깊은 내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야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도 역시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자기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생애를 잠시 보았으면 좋겠어요.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전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뭐라고요? 멸하고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였을까요? 그때 당시 로마 정부의 관할하에 있던 유대당에서는 사도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사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들은 이런 사람을 죽여주시오 하고 송사할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같은 경우, 예수님 경우에. 그런데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치안 체계를 벗어나서 종교 집행을 한 데도 있었어요. 도저히 법에 호소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용납이 안 된다 해서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종교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그 전에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가정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총명이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에 보내는 서신에. 자, 사도행전 9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한번 성경 열어주십시오. 9장 1, 2절에 그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모습이 조금 드러납니다. 1,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 있는 그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그죠? 사울 왕이 아닙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가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 믿는 도예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모르죠. 죽이려고 했는지 성경에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사건이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분명하게 스데반이 그러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도 그것이 반복이 됐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메섹에 가는 목적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가 이대로 만약에 끝났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15, 16절에 나오는 그러한 자기 죄를 끝까지 채워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18절에 보십시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뭐요?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에 입교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듯이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 들어가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당사자가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22절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오, 이게 아닌데. 자, 그랬더니 23절, 오늘 주목해야 되면서 23절입니다. 여느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부하는 형적 공식이에요. 내가 무엇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아군과 적군이 달라집니다. 영적 세계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운명 공동체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와서 일원이 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을 때 핍박에 피워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아벨과 가윈의 가인, 다윗과 사울의 야곱과 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진영들 간에 있었던 동일한 메커니즘이 여기서도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9장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약 한 20몇 년이 지나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왜 로마 감옥에 갇혔을까? 그가 계속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으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기 때문에 20몇 년 뒤에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서신 하나를 씁니다. 빌립보라는 교회에 서신을 하나 씁니다. 한번 빌립보 교회에 본 서신, 서신을 내용을 조금 봐주면 좋겠습니다. 1장 28, 30절에요. 28, 29, 30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도가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 사도가 서신을 써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나도 주 예수께 헌신하여 이런 삶을 살아왔을 때 반대와 핍박에 직면했다. 그 결과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는 옆에 데살로니가와 이웃하는 도시죠.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확신을 주고자 한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기로 원한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대적하는 이 일이요.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봤다. 나도 이 멸망의 그룹 중에 있을 뻔했다. 나는 몰랐다. 내 총명이 어두워져서 감각이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20년 뒤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도 동일하게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을 본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들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다. 핍박받는 너희들은 구원의 증거가 있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29절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주님 앞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요.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을 피하고 없는 것처럼 덮어두면서 합리화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그 목적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도 예외가 아니고 너희들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동일한 코스를 밟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격려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보세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는 이 믿음은요,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행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무 대상이 없이 내 마음 가운데로 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어라고 자기 암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자꾸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큰 존재란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존재란 말이에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들을 삶을 둘러싼 어떤 삶의 환경이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든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이 약속하신 그것을 계속 붙잡는 그 가운데 삶이 생애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다 누리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생애 죽었어요. 죽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바라보고 이제 성취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러한 그 가운데 언젠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확실하게 내 눈으로 목도할 날이 올 거야 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또 땅에서는 어떻게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나이라.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십자가 은혜를 차단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공의 가운데 그들의 행위가 적힌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달아보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화끈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또 거기 더 나아가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복될 것인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2장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시니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속성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계속 축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면서. 그런데 그 범죄를 달아보는 날이 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이 행위는 참 복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가까이 만져질 듯이 느껴지는 때가 1년에 몇 차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감지하면서 그 앞에서 막 흐느끼고 그런 적이 1년에 서너 차례밖에 없어요.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추구할까요? 아마 이 고백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그마한 진리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계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육성을 직접 그 음성을 들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24시간 그분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세계 가운데 없는 가운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성경을 편다든지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앉는다든지 가만히 생각을 정리하면서 아 하나님 하고 고백을 합니다. 24시간 주님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잊고 있다가 성경을 편다든지 성경을 편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제 생각 가운데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실험하다가 인격이신 그분에게 나의 영이 고개를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커넥터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고 하면서도 그러한 것이 없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제한성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때가 옵니다. 그 영광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놀랍고 저를 매료시킵니다. 내가 알아야 되고 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좋아요. 그래서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분을 내 몸이 그분의 몸처럼 되어서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누리게 될 그런 영광 기대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 39절을 보면서 이 네 구절 가운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인생, 극단적인 인생이죠.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를 박해하는 그런 정말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끔찍한 그런 인생, 반대로 또 극단적으로 복된 그런 인생 두 가지를 보았는데 저는 오른쪽에 있는 바로 두 번째 이야기 말씀드린 복된 인생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이 구절을 내 설교 마지막에 두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 39절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 가운데는 그들의 믿음을 뒤흔들 만한 사건, 사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시험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마지막 구절 6에서 네 개의 단위로 되어 있는 표현을 보십시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례적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가면 갈수록 도덕성은 타락되어 갈 것이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간직하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계속 견지하는 나에게 온 이 복된 소식, 나에게 온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보존하는 거예요. 왜? 나 이 영혼에게서 이 영원한 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영적 존재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에도 주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것을 승리하고 또 한 주를 승리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